성경 공부 조금만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시고요. 저희가 또 이제 진도를 자꾸자꾸 또 나가야 또 이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계속 나갈 테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화려한 게 아닙니다. 헌신해서 뭐 아프리카를 가서 뭐 식인종한테 잡혀먹힐 뻔하고 뭐 그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진득하니 이렇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실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14장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내가 중대한 어떤 일, 물론 뭐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중대한 일들을 내가 결단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내가 이게 결단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려면, 먼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인가,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하려는 일이 옳다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미심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록 내게 옳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또 고려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일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겠는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의 양심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지 않겠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이 일이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세워주는가, 서로 세워주는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내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다 거리낌이 없이 다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법망만 피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법망만 피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차후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떳떳하게 회개보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도록 로마서 14장에서 권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장입니다. 15장을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이 로마서가 지금 16장까지 있는 것인데,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가 좀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했고, 전반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 부분을 다룬다면, 그렇죠, 구원의 문제, 이 부분을 다룬다면 12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할수 있겠나, 그러니까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별히 12장에서는 이제 이 자신과의 관계, 어떤 인격적인 면, 13장 이후부터는 타인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13장은 세상에서의 나의 처신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14장과 또 오늘 다루게 되는 15장은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를 주로 다룬다. 그다음에 16장은 성도들에 대한 문안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장의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하다, 약하다, 이것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이란 권력자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뭔가 된 사람들이에요.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육체의 힘이라도 세야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책이고 세상의 그 강한 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오히려 강한 자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 그렇죠. 이거 육체적으로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회 내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아요.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자꾸 겉 그래서 기분 나쁘시죠? 없는 것, 약한 것. 예,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참 남보라는 듯이 그렇게 떵떵거릴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냐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는 게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또 바래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VIP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하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뭔 천국을 또 바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강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대단히 약한,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 성경적인 그 약한 자와 강한 자 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이제 정의되는데 여기 보니까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면 그럼 갓난아이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려운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소화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자들, 강한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보니까 이런 강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장성한 자이고 갓난아이들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한 자, 이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약한 자는 크게 두 방면에서 약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에 약하고 두 번째 실행에 약합니다. 교리적인 면이 약하고 실행에만 강해도 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 교리의 그 반대가 되어도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실행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면서 골고루 성장해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머리만 엄청 커가지고 교리적인 건 빠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사람들 푹푹 찌르고 다니고 상처내고 다니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우, 교리가 막 빠삭해 이러니까 강한 자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철없는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어떤 교리적인 바탕도 약할 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어떤 용기도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는 받아들여야 돼요.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가 갓난아기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양심이 약한 사람을 성경이 지금 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약한 자. 그렇죠? 예. 예,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는 보면은 9장 19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한 사람의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보면은 22절입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교리나 실행면에 있어서 성숙한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약한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또 약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아까는 양심이 약한 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번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영이 강하지 못한 거죠. 연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을 아이들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약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자들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안 될 때 우리 교회가 참 살벌해집니다. 약한 자의 그 약한 모습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게 되면 똑같이 약한 자거든요. 그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이 현대교회에서는 다 그런 사람들을 집사 세워놓고 장로 세워놓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약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냥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물고 싸우면 그럼 교회가 이게 분열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반대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참, 얼마나 이게 참, 참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워지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5절서부터 이제 4절을 잠깐 건너뛰고 5절을 보시면 5절서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보시죠.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만 첨예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게 되면 그러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한 입이 안 돼요. 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물론 제가 이제 어떤 성경 전체를 뭐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제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성경의 교리만을 드립다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익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리에는 조금 좀 조금 모자라는 면이 있다 이렇게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러한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그 3절 때문에 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바, 그러면서, 뭔가를 인용했단 말이에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이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다는 게 이게 시편 구절이거든요. 시편 69편 구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인용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지금 신약에 해당하는데, 이때 전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 왜 기록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왜 기록했냐? 자, 이 질문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이 성경부 이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 다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약만 읽으면 되지. 뭔 구약까지 이걸 다 이렇게 읽어야 되냐. 이런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왜 있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약 성경 예전에 기록된 그 성경 기록의 유익을 또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 구절 다른 데를 또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 구절 말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두 군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 4절하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혹시 떠오르시는 구절이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예, 10장.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감사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다 같이 펴 보세요. 예. 요런 구절들은 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돼요. 예. 구약 읽으면서 아, 왜 이런 거 딱딱한 거 우리가 다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지금 앞에 부분에서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즉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러한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지금 계속 이방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요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요 말씀까지만 우리가 다룰 텐데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메시아의 그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런 부분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단에 안 빠져요.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누구의 사역자가 됐대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두 방면이 있는데 첫째 방면, 기본이 되는 첫째 방면은 어디냐면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의 사역자. 할례자가 누군가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외에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 외에는 세상의 그 어느 민족, 미국인이 됐던 영국인이 됐던 일본인이 됐던 아프리카인이 됐던 그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지켜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할례를 행해라. 몸에 아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신 것도 이것도 유대인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 그러면 유대인 등식이 그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할례자는 유대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신 거냐? 첫 번째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개약신학, 언약신학, 무슨 뭐 칼빈신학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할례자를 위한 사도, 사역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헤롯 왕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와서 뭐라고 묻게 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이게 성경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대단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지금 교회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열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래요. 사마리아는 반유대인이에요. 반만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대단히 이상하죠. 아니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지금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에게는 가지를 말래요.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교리적으로 구약에 속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어떤 가나한 여자, 수로보닉의 여자가 와가지고 내 딸이 마귀 들려서 몹시 시달리는데 이 제 딸도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 즉 이 가나안 여자 즉 이 이방인 여자는 아예 사역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유대인의 사역자,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긍정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셨더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의 팻말에 세 가지 언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세 가지 언어로 뭐라고 그 팻말에 써 있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진 팻말 아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 맞춰져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것. 예수님은 이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로 오셨다는 것. 이게 메인,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에까지 확대되는 그 사역은 나중에 나온다는 것. 이걸 구분해야만 지금 현재에도 육체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면서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 외에 그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언급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었냐 하면 물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이방인들 세상을 다 포함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곧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데에서 그 9절서부터 계속해서 몇 절을 쭉, 이 12절까지를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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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이 이 메시아의 이 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들로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지금 인용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그 부분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만 보충하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 성경 공부하기 좋은 그런 시원한 계절이 됐는데 우리가 좀 부지런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저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으로 강한 자인지 누가 약한 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한 자의 조건을 따라서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보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강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활용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 영을 강건하게 해서 그래서 참 믿음 안에 담대하고 용기가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교회 내에서 참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섭취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자꾸자꾸 자라나고 강건해져서 영에 속한 사람들로 마땅히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